출애굽기 84번 메시지 증거괴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는 또한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짓되 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따르면 이 괴는 증거괴라 불리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증거는 율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법을 자신의 증거로 여기십니다. 어떤 사람의 사진은 그 사람의 증거입니다. 내가 어떤 형제를 만난 적이 없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내게 그 형제의 사진을 보여준다면 나는 그 형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 형제의 묘사인 그의 사진은 그 형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그분이 많은 것들을 성취하셨음을 창세기 첫 장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미움의 하나님이신지 흑암의 하나님이신지 빛의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거룩하신지 세속적이신지 의로우신지 불의하신지를 모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진과 묘사를 갖게 하고 그로써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자신의 증거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림, 즉 그분에 대한 산 정의요 묘사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증거이심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묘사요 사진이요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괴가 증거괴 혹은 그 증거교회로 불리어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관사가 사용되든 되지 않든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도 증거막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는 증거가 괴 속에 있고 괴가 성막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출애굽기 16번의 메시지에서 증거괴나 증거막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증거라는 말이 율법을 나타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서의 율법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대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관념과는 반대로 율법이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은 진정 사랑스럽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르기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묘사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며 신령합니다. 율법이 우리 하나님의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은 보관을 위해서 괴 속에 두었습니다. 괴는 중요한 문서나 개인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금고에 비할 수 있습니다. 증거막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이 보관된 상자인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괴는 하나님의 사진을 보존하기 위한 신성한 금고였습니다. 성막의 기구의 첫째 항목. 증거괴는 성막 기구의 첫째 항목이었습니다. 성막에는 수많은 중요한 기구들, 즉 바깥뜰의 제단과 물두멍, 성소 안의 진설병의 상, 등대와 분향단이 있었고 성막의 가장 내부의 방인 지성소 안에 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 중 첫 번째 것이 궤였습니다. 첫째 항목인 궤는 탁월한 것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40장 2, 3절에서 그 궤가 성막 안에 있으며 40장 21절에서 그 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기구들이 있는 성막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 속에 바깥들의 제단과 물두멍, 성소 안의 진설병의 상과 등대와 분향단, 지성소 안의 궤를 포함하는 성막에 대한 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막에 관련된 각 항목의 위치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함, 하나님의 증거의 체험으로서 궤, 분향단, 진설병의 상, 등대는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방면을 가지고 계시며 이 네 가지 항목들은 그분에 대한 다른 방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궤는 하나님의 증거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체현인 궤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신성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몸으로 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체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구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묘사되고 정의되고 설명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시요 설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는 증거궤로 예표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신성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몸으로 거한다고 하는 분명한 진술을 갖게 됩니다. 증거궤와 더불어 우리는 이러한 직접적인 진술에 상응하는 사진, 곧 예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읽도록 가르친 데 있어서 교사는 흔히 그 밑에 물체를 알려주는 물체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그림이 있고 그 그림 밑에 비행기라는 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림과 글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는 골로새서 2장 9절에 나오는 글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궤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그분을 접촉하고 누리기 위함.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사실상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와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궤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접촉하고 누릴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참된 접촉을 갖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린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접촉하고 누리는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음을 계시해 줍니다. 증거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한 분이십니다. 증거막의 중심, 하나님의 거처의 중심을 의미함. 만일 우리가 성막의 도형을 본다면 어떻게 증거계를 증거막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것은 중심으로 간주되는 것의 가장 내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의 정확한 중심에 위치해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중심에 위치한 존재로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속부분에 있기 때문에 성막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성막의 초점이요 하나님의 거처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거하셨지만 바깥 뜰이나 성소에는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성소 안에 거하셨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궤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궤의 덮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인 궤의 덮개에 거하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이곳은 증거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이곳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성막, 곧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내용물을 상징함.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내용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체인인 교회가 성막의 내용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체인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내용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가 누구인가에 대해 논쟁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째서 당신들은 자신들을 교회라고 합니까? 우리도 교회가 아닙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의문이 일어날 때 우리의 내적인 느낌은 당신들이 교회라고 주장하는데 당신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증거의 체인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다만 영호상으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외적으로 교회는 합당한 입장, 곧 하나의 입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입장은 또한 지방 입장입니다. 지방 입장이 아닌 다른 어떠한 입장도 하나의 입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지방의 입장 위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그 교회는 하나의 입장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장로나 침례나 어떤 가르침의 입장과 같은 많은 다른 입장들 위에 세워진 소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입장들은 분열적이고 분열의 기반입니다. 그것들은 유일하고 참된 하나의 입장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외적인 선행 조건과 내적인 선행 조건이 있어서 일치해야 합니다. 외적인 선행 조건은 하나의 입장이요, 내적인 선행 조건은 내용이시며 하나님의 증거의 체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단지 용어에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의 체인이신 그리스도를 지니야 합니다. 어떤 단체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상 사회 집단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내용이 그리스도 자신 아닌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과 만유신 그리스도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내용은 하나님의 증거의 체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궤의 재료들, 조각목,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함.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는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라고 말합니다. 궤는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궤는 성격이 강하고 표준이 높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분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기 위한 기본 요소, 즉 기본 성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의 체현이 되셨습니다.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인생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사람의 혈과 육을 입으시고 사람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지니시고 사람으로서 땅 위에 사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그분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한 기본 요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성격이 있어서 강하고 표준이 있어서 높았습니다. 역사상 어떠한 사람도 주 예수님처럼 성격이 있어서 강하고 표준이 있어서 높은 인성을 지닌 자는 없었습니다. 학식 있는 중국인들은 공자를 귀히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공자는 강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표준도 꽤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주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생의 특성과 표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왕국을 강조하고 요한복음은 생명을 강조하는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성격과 표준을 지닌 주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이 책들은 그분의 인성과 관련된 강한 성격과 높은 표준을 지니신 한 인격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 요소임을 상징함. 궤를 만드는 데 사용된 조각목은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 요소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증거, 곧 그분의 표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성격과 높은 표준의 인성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정금,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함. 출애굽기 25장 11절은 또한 나는 정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쌀지라고 말합니다. 이 정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금속은 녹슬고 부식될 수 있어도 금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 두 본성을 지니신 한 분의 인격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확히 하나님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해 하나님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 우리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러한 비난을 하는 자들은 진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습니다. 저들의 신학은 피상적이요, 전통적이요, 천연적이요, 종교적이요, 합당하지 못하며 미신적이기까지 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깊이를 만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셨지만 부활하시고 나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시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실상 그리스도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시며 부활하신 분으로서 더 이상 인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형제 중에 뛰어난 교사들 가운데서도 몇몇은 그들의 부활과 승천 후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진리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할 당시의 체험도 주 예수님이 여전히 사람이심을 입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의하면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그리스도가 여전히 사람이심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날 자기 제자들에게 그분의 손과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또한 그분이 여전히 인성을 지니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신학으로부터 성경에 있는 온전한 계시로 돌아서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정금으로 입혀진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궤로 예표되었습니다. 조각목 안팎을 쌈. 조각목은 안팎이 다 금으로 빚었습니다. 이것은 신성이 인성과 연합된 것,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표현될 수 있도록 인성에 침투하여 인성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궤의 바깥만 금으로 쌓는다면 이것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연합은 조각목의 안팎이 다 금으로 쌓여졌다는 사실로 상징됩니다. 조각목은 두 층의 금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의 연합의 예는 레위기 2장이 묘사된 소재에 나옵니다. 소재의 기본 요소는 고운 가루와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은 고운 가루와 섞여졌고 또한 고운 가루 위에 부어졌습니다. 고운 가루는 기름 안에 있고 기름은 고운 가루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연합은 가루와 섞인 기름의 소재와 안팎이 금으로 쌓인 조각목으로 된 증거궤로 말미암아 예표됩니다. 이 두 예표는 연결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다는 가르침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믿는 이들과 하나님의 연합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자신으로 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 곧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은 우리를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어찌 자기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지니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같은 논리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 곧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반복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는 참여하지만 결코 신격에 이르러거나 하나님처럼 경배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격에 이르고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역시 중대한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관한 우리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들은 연합이 제3의 본성, 곧 전적으로 신성하지도 않고 온전히 인간적이지도 않은 본성의 산출을 생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당치도 않는 소리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각목이 정금으로 덮여졌을 때 제3의 본성이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름이 고운 가루와 섞여질 때에도 제3의 본성, 즉 전혀 기름도 가루도 아닌 어떤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지니신 한 인격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도 제3의 본성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분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곧 하나님 사람이시라고 가르칩니다. 치수.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는 궤의 치수, 곧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임을 말해줍니다. 이 치수가 모두 온전한 단위의 절반임을 주의하십시오. 2규빗 반의 장은 5규빗의 절반이며 1규빗 반의 광과 고는 3규빗의 절반입니다. 5와 3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건축의 숫자입니다. 노아가 건축한 방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건축이었습니다. 괴의 치수가 3과 5라는 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의 치수에 대한 묘사를 주의깊게 읽어본다면 5와 3이라는 수가 거듭 언급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의 치수는 절반입니다. 이는 괴가 증거임을 의미합니다. 절반은 또 하나의 절반이 온전한 간증을 위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수박의 절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수박의 다른 절반이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나아가 결혼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 아내가 남편의 절반인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는 함께 온전한 단위를 형성하게 됩니다. 2규빗 반이 5규빗의 절반이고 1규빗 반이 3규빗의 절반이라는 사실은 괴가 하나의 증거임을 나타냅니다. 절반은 다른 절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절반을 함께 둘 때 증거를 이루게 됩니다. 온전한 단위의 절반으로 주어진 괴의 치수를 포함하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세부사항은 의미 깊고 목적 있는 것입니다. 괴 둘레의 금태. 11절에서는 윗과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라고 합니다. 괴의 태는 왕관과 같은 하암 모양의 태들이었습니다. 흠정역에서는 왕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체인이신 그리스도는 왕관과 같은 태, 즉 화환을 갖고 계십니다. 이 금태는 신성한 본성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체인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자리, 곧 태인 그리스도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있는 이 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더욱 이 태와 같은 신성한 본성의 영광은 지탱하는 신성한 능력과 유지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인 우리가 그분을 살아낼 때 우리의 영광의 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우리에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태는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지탱하는 능력과 붙드는 힘이 있는 태를 지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지키고 붙드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살아내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탱하는 능력과 붙드는 힘이 되는 금태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